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제재와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미한 워킹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서울을 방문한 비건 특별대표는 기자들에게 미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내년 초 미국의 민간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도주의 단체들은 엄격한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에 대한 합법적인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내년 1월 중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2차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최근 수차례 전화로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또 두 나라가 내년 3월 1일까지 합의를 문서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오늘 무역 문제와 관련해 차관급 인사들이 전화통화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달 초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분쟁을 일시 중단하고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군이 어제 타이완 주변 영공과 해역에 6개월여 만에 군용기와 함정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전략폭격기와 수송기, 수호이 30 전투기 등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가 어제 중국 광둥성 후이양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타이완 남부 바시해협을 비행한 뒤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함정 두 척이 타이완 동남부 해안 방공식별구역 밖에서 항해하는 것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와 함정이 이날 공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군의 움직임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훈련을 벌인 것은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모두 5천여 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필리핀 당국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마약 단속국은 어제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9개월 동안 5,05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11만 5천여 차례 단속을 벌여 마약 용의자 16만 4천 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는 정치인과 공무원 5천여 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이 1만 2천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필리핀 당국이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초법적 처형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총기 개조 부품, 범프스탁 사용을 내년 3월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21일 관보에 게재된 뒤 90일 뒤인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범프스탁을 부착한 총기는 불법 무기로 분류돼 규제를 받습니다. 미 법무부는 범프스탁을 부착한 총기 소지자는 주류와 담배, 화기류 단속국에 자진 제출하거나 스스로 없애고 파기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이 중국에서 억류된 캐나다인이 모두 3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캐나다 내셔널 포스트 신문은 오늘 지난 10일 외교관 출신인 마이클 코브릭 씨와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 씨가 중국에서 억류된 데 이어 최근에 또 다른 캐나다인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외교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추가로 억류된 캐나다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이번에 억류된 캐나다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관이나 사업가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종료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북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북한이 빨리 비핵화할수록 제재도 빨리 해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made it clear.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을 막기 위한 활동을 늘렸다면서 제재 회피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들과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지원하고 가능케 하는 자들이 대북 제재 체제에 의해 금지된 제재 회피 행위를 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비용도 더 들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미국 등의 불법 환적 감시와 단속으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유류 환적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B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제재 회피에 관여한 세 척의 선박이 제거됐다며 몇몇 다른 선박들도 곧 제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0월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긴 선박 세 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결의는 제재 선박에 대해 등록 취소와 입항 금지, 자산 동결은 물론 선박의 소유와 운용, 대여, 선급, 인증, 보험 제공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불법 환적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기법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인근과 전 세계에서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나라들과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들 나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을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 같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은 항공기와 함정을 파견해왔다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관찰과 감시 활동 또한 늘렸다면서 이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북한 선박에 옮겨 싣는 행위를 발견하고 저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포착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더욱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해운업 관련 민간 부문뿐 아니라 영내 다른 나라들과도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NBC 방송은 지난 15일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해상에서 유류 환적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등 8개 나라의 감시에도 환적 횟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 태평양 사령부의 비밀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불법 환적 감시를 위한 군함과 정찰기를 피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이나 타국 경위에서 환적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인근과 전 세계에서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훈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내년 초에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19일 서울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미국인들의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ward that end, upon my return to Washington, D.C. next week, I've been directed by Secretary of State Pompeo.
비건 특별대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다음 주 워싱턴에 돌아가면 민간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많은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엄격한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인도적 지원이 종종 지연된다는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understand many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s operating the DPRK.
비건 특별대표는 내년 초에 미 지원단체들과 마주앉아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겨울에 있어서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유엔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면제 방안을 자세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절차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은 최근 국무부의 여행 금지 조치와 유엔과 미국의 독자 제재로 인해 지원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호소했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북 지원 물품 전달과 국제 기준의 검증을 위한 관계자들의 북한 여행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런 제한이 인도적 지원 물자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미국인들의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뒤 인도주의 지원단체 관계자들의 방북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의 한 단체 관계자는 VOA에 미 정부가 인도주의 지원도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한국 관리들과 대북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반도를 분단한 70년간의 적대주의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week, Ambassador Yi and I will resume our discussions on how to work together to engage the Democratic.
비건 특별 대표는 22일까지 서울에 머물며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나고 미한 워킹 그룹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북 대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비핵화 이후 대북 제재 완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북한이 빨리 비핵화할수록 제재도 빨리 해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대북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world remains united in enforcing and implementing United Nations sanctions until the final.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의 제재 압박을 거듭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 세계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BD까지 유엔 결의를 집행하고 이행하는데 여전히 단합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제재에 관한 입장을 매우 명확히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President Trump himself has been very clear on this. President Trump has made it clear that sanctions relief will follow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는 비핵화 이후에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빨리 비핵화할수록 제재도 빨리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날 미북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Communication is ongoing. Yes. And so as far as the status of what is going on right now, I would say our goal remains the same. And that is to
현재 상황에 관한 한 미국의 목표는 그대로라면서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 차원의 비핵화 약속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And at that summit in Singapo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that they made the first leader level United Stat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mmitment on denuclearization.
이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면서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고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단어들을 나누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이번 방안은 미한 공조 강화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고 북한의 FFBD라는 공통된 목표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very much focused on strengthening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coordination.
이어 비건 대표는 방한 중 한국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다른 한국 측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며 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은 미한 워킹그룹 공동의장으로서 워킹그룹의 2차 회의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과 한국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이를 더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여기에는 남북 협력 사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방한 중 판문점에 들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추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미한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최근 미한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불발된 것이 비핵화 대화를 약화시킬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Talks are ongoing and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relationship that really is a linchpin of
이어 미한 관계는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며 한국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핵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 미국과 북한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북한에게 무기 시스템 개발 시간을 주는 것이며 북한은 경제적 혜택을 절대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긍정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해와 같은 긴장이 촉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미북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북한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Well, you always have to worry that during a stalemate, the North Koreans can do more development of their missile systems without testing them and their nuclear.
와일더 전 보좌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대화가 답보 상태에 놓이면 북한이 실험 없이도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과의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며 느긋한 모습을 보였고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과 고위급 회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대화가 지연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은 북한에게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roblem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i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It continues to produce more missiles.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없이도 여전히 관련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에게 시간적 여유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그저 북한을 기다려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게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의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과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 전술이라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상대방에게 너무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협상 지렛대를 약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s a negotiating tactic, it's important not to let the other side think that you are in a hurry.
와일더 전 보좌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조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미 행정부의 대화 노선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또다시 방문하는 등 행정부 내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of course, Steve Beacon, I think, is having another round of the working talks with the South Koreans, which shows activity by the administration. So I would not interpret the president's remarks.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현 대화 국면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이익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한국 일본 담당관으로 근무한 민타로 오바스입니다.
North Korea also has something to gain from the current status quo. You know, it has been able to secure summits with the major powers and major leaders. It has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는 상황만으로도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 없이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기회와 중국 등의 외교 지원을 얻었고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을 약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 장기화는 북한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것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점을 가장 큰 손실로 꼽았습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would be offering up to the North Koreans if things move forward. So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서방의 투자와 중국, 한국의 경제 지원이 결합돼야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 길로만 들어선다면 이와 관련한 수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시간을 끌수록 북한 주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와 인권유린 중단이라는 올바른 전략적 결정에 나서야 북한 주민들도 밝은 미래를 가질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The people in the north have a chance to have a brighter future if Kim Jong-un makes the right strategic decision, the right strategic choice, which of course is to denuclearize and end its human rights abuses. And so, you know, the longer he continues.
맥스웰 연구원은 지금의 답보 상태가 장기화하면 북한은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도발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도발에 나섰던 오래된 각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향후 긍정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미북 간 불만이 고조되면 지난해와 같은 미북 긴장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게 큰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두 달 넘게 중단된 가운데 내년 초에 발표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의 협상 답보 상태가 계속될지,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지 신년사를 통해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곡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군요.
예, 이 지난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없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관한 메시지가 신년사를 통해 전달될 텐데요.
네.
바로 이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내년 한 해 협상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매년 1월 1일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하는 신년사를 통해서 전년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해 국내 정책과 남북관계, 대외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신년사를 준비하고 있겠군요.
예, 북한은 지금 연말 총화 기간을 맞았습니다. 이 기간에 당과 정부, 군부 책임자들이 올 한 해 주요 정책의 진행 상황과 새해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해서 보고합니다.
네.
그러면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 등을 통해 파악한 현황과 참모들의 조언 등을 종합해서 신년사에 담을 내용을 확정합니다.
네.
김 위원장은 특히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에 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강하게 반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올해 열린 미국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의 의사를 밝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전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부진한 데다 최근에는 아예 두 달 넘게 양측의 대화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할지 여부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스타일을 감안하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보면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네.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현재의 기류가 김 위원장이 직접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장시간 만난 뒤에 조성된 것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의 판을 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북한은 지난달 초와 이달 16일 두 차례 북한 외무성 산하 미국 연구소 간부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네.
병진 노선 복귀와 핵개발 재개를 위협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제재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의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주목되는 건 일본 내 친북단체 기관지인 조선신보의 오늘자 보도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했다면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어렵게 시작된 미국과의 협상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돌파구를 제안하지도 않고 판도 깨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밝힐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통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서두르지 않겠다며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시간 싸움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내년 초로 잠정 예정도 있는데요.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 불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고위급이나 실무 수준의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표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북 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 등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제1 한일 북송 사업 피해 관련 재판이 일본 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담당 변호사가 VOA에 밝혔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와 변호인단이 피해자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북한에 보낼 공시송달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확인한 겁니다. 김영건 기자가 도쿄에서 이 사건을 맡은 와세다 대학 공익법률사무소 소속 시라키 아찌시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제1 북송사 피해자 5명의 소송을 아무 보수도 없이 자원해서 돕고 계십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휴먼라이츠 워치의 일본 사무소 대표인 도이 가나의 변호사 때문입니다. 도이 변호사는 과거 법률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인데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과거 일본인 납치 문제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이 대표를 통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옛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와 비슷한 곳에 일본 정부까지 가담해 제1 한인들의 북송을 도왔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その時点がですね、2014年の秋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소송을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대인 북한 정부의 대응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생각났습니다. 이 단체에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사실이 인정되면 이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구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연합회가 2015년 1월에 구체적인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안이 지독한 인권침해란 인식을 한 거죠. 하지만 이 문제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결과를 발표했을 때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철저한 조사를 한 뒤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토와 조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뒤에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일본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기초적인 조건이 마련돼야 추동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조차 대부분 북한의 인권 문제 하면 납치 문제밖에 모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선 계몽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겁니다.
미국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통해 영감을 얻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을 통해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김동식 목사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가족이 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북한 정부가 김 목사 유족에게 3억 3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많은 사람이 북송사업 피해자 문제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에이코 가와사키 씨 등 5명의 이름으로 도쿄 지방재판소에 5억엔 당시 환율로 미화 42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뒤 진전이 없다가 지난달에 재판소의 연락으로 변호인단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재판소도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식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변호인단과 협의하길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민사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일본과 공식 수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을 하나의 법인처럼 상대해 소장을 송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전례가 일본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방식을 어떻게 할지 협의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는 건가요?
송달 방식과 피고 이름, 주소지 등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주소를 모를 경우 공시 송달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소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장이 접수됐다고 알리고 외국의 경우 6주가 지나면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이면 재판소가 게시판을 통해 북한 정부 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언제 몇 시까지 출두하라는 호출장이 게시가 될 겁니다. 우리는 북한 대표단이 재판에 참석해 사실관계를 서로 입증하며 다투길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전례를 보면 북한 정부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큰데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도 북한 정부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럴 경우 궐석 재판이 열리고 원고인 저희가 북송 사업과 인권 침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재판부가 인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5억 엔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변호사들 간의 액수에 관해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였다면 10억 엔을 청구해도 모자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인생 자체를 북한 정부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세상이 주목할 수 있도록 1인당 1억 엔으로 해서 모두 5억 엔을 청구한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세계 보편적 원칙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소하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가 이 대열에 동참할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납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은 북송사업 피해자들이 북한에 자진해서 갔기 때문에 납치와 직접 결부시키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형법 226조에 소재국 외 이송 목적으로 약취 및 유괴란 조항이 있습니다. 약취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데려가는 것이고 유괴는 속여서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 5명은 각각 20세와 17세, 14세, 11세, 3세라는 어린 나이에 속아서 사실상 유괴돼 북한으로 갔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북송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해자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사죄하고 청산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북한 정권이 귀국 사업을 계획하고 주도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변화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본인 납치와 동등하게 취급해 북한 정부의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 소송을 통해 북한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고 싶으신지요?
북한 정부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처참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송을 단지 인권운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승소해서 북한 정권의 재산을 압류하고 인생을 빼앗긴 분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싸울 겁니다. 특히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에 대응할 겁니다. 북한 정부가 이에 대해 반론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일본 법원에 나와서 반론을 제기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5명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시라키 아찌시 담당 선임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진행 과정과 경위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특파원이었습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으로 오는 이주자 행렬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멕시코 남부와 중미 지역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무역 통상 회담을 열 계획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합 우주 사령부를 창설을 지지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우주에서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중미에 10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요?
예, 멕시코 남부에 48억, 그리고 여기에 접한 중미 국가들의 58억, 총 106억 달러를 미국 정부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마르셀로 에브라도르 멕시코 외무장관이 18일 밝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멕시코 공동 성명을 이날 멕시코 시티에서 에브라르드 장관이 발표했는데요. 네. 미 국무부가 성명 작성에 공식 참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큰 돈을 그 지역에 쓰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이 캐러밴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오는 중남미 출신 이주자 행렬, 이른바 캐러밴 문제가 최근에 미국과 해당 국가들 사이에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렇죠.
예, 캐러밴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멕시코 남쪽에 못 사는 지역, 그리고 역에 접해 있는 중미 북쪽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테말라, 온드라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인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묶을 수가 있어서 영어로 트라이앵글 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예, 이곳에 106억 달러를 지원하는 겁니다.
자, 106억 달러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네, 현지에 낙후된 지역 경제를 개발하는 데 우선 쓰입니다.
네.
이 공동 성명에는 구조적 개혁과 좋은 정보를 만드는 지원 자금이라고 적었는데요.
예.
아, 간단히 말하면은 현지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잘 사는 지역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미국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남부에 할당된 48억 달러를 철도 시설 구축, 정유 시설 건설, 목재 공급 사업 등에 우선 배정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서 미국까지 이주할 필요가 없게 하려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나에겐 꿈이 있다. 아무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미국에 가길 원치 않는 그런 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드시 현실로 이루고 싶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106억 달러 투입 공동성명은 멕시코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경제 성장을 북돋고 주민들에게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 이번 도움은 굉장히 반갑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공식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로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낙후된 남부 지역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예.
이곳 주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 이주 행렬까지 줄이는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꾸준히 요청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 정부가 바로 여기에 화답한 거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어떤 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예.
미국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돈이 아니라 갚아야 되는 차관이기 때문인데요. 이 현지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정책연구기관 라틴 아메리카 워싱턴 사무소 측이요. 18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106억 달러 지원에 너무 흥분하지 말라라고 적었습니다. 이 금액 대부분이 순수한 원조가 아니라 민간 대출 형식으로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나머지 금액도 원래 미국이 지원하기로 책정돼 있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현재 투자하게 되는 만큼 멕시코 정부와 더 밀접하게 협력하고 국제협력기관들과도 공조하겠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는 자금이 투입된 사업들의 진전 사항들을 점검하는 실무집단 워킹그룹을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상당 금액을 투입하는데 멕시코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멕시코 정부는 관련 사업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지난주 발표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집행 방향이나 사업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회담을 열 계획이군요.
예, 다음 달 중국과 고위급 무역통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네.
중국 측과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번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내년 3월 1일까지 합의를 내놓기 위한 실무회담 일정을 논의했다라고 18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내년 1월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도 이런 계획을 확인했습니까?
예, 중국 상무부가 19일 미국과 무역 현안에 대해 차관급 실무 논의를 전화로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 협상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회담이 확정되면 오랜만에 미중 통상 당국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올해 들어서 상대방 제품의 고율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무역 전쟁을 벌였는데요.
네.
미국 쪽에서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웰버로스 상무장관, 또 중국 쪽에서 류허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이 고위급 무역 통상회담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뭐 예정됐던 회담도 취소됐었죠.
그 마지막으로 회담을 예정했던 게 언제였었죠?
이게 석 달 전인데요. 9월 말에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에 올 예정이었는데
그렇죠.
이 미국 정부가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10% 관세를 집행하면서 일정이 깨졌었죠. 미국 정부가 이 세율을 연말이 지나고 새해부터 25% 올린다라고도 예고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양측이 전화통화도 하고 회담 일정을 다시 잡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달 초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지난 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별 회담을 진행했었죠.
네.
무역 전쟁을 일시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90일 휴전 시한을 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서로 상대 측에 예정했던 신규 관세 부과나 세율 인상을 하지 않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를 이루도록 협상하기로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 경영진이 체포된 사건이 또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는 혐의를 받았던 화웨이의 멍완조우 최고 재무책임자가 지난 1일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사건이 두 나라 외교 현안이 됐는데요.
네네.
이 문제는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무르신 재무장관이 18일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선상에 있는 일임을 명백히 했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앞서서 밝혔었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이 화웨이 사태의 대통령으로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이 화웨이 사건의 통상 협의에 장애물이 됐던 걸 될 것을 우려했던 건데요. 문우진 재무장관이 이번에 이 사건과 협상은 별개라고 확실히 선을 근 겁니다. 이 화웨이 사건 같은 외교적인 외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경제 문제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뜻으로 파악됩니다. 네.
외적인 문제를 제쳐둔다면 미중 간의 무역 통상 회담 이 협상이 잘 풀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최근 잇따라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중국과의 대화가 아주 잘 되고 있다 트위터에 적기도 했고요. 또 지난 14일에는 중국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역 합의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드디어 우주사령부가 세워지는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국방부의 통합우주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우주사령부는 단일한 지휘체계 아래 우주에서의 군사작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워집니다.
네, 우주 관련 문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날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하고 관련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우주사령부는 모든 군의 우주 역량을 통합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 관련 정책과 전술, 기술, 절차를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우주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예.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에 2002년에 전략사령부에 흡수됐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국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북부 사령부를 신설했는데요. 현재 미군은 지역별, 기능별로 나뉜 10개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우주 사령부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예, 펜스 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지적했는데요. 중국이 인공위성을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에 직접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주사령부 창설. 경비도 따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요, 8억 달러 예산이 들어갈 전망인데요. 현재 우주 관련 임무는 10개 사령부에 걸쳐 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1만 8천 명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자, 이를 단일 체계 아래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주 사령부를 관장할 본부는 또 어디에 세워질까요?
네, 현재 우주 관련 임무는 주로 공군 우주사령부가 맡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군 우주사령부가 있는 서부 콜로라도주에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사령부를 이끌 지휘관으로 사성 장군을 지명할 예정인데요. 우주사령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우주군 창설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 현재 5군 체제에 우주군을 더해서 6군 체제로 만든다는 건데요.
네.
이 역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령부와 달리 새로 군을 창설하려면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펜스 부통령은 2020년 말까지 우주군 창설을 위해 의회 지도자들하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는 6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영상 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1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최고는 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8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영상 9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최고는 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최고 8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영하 1도. 장전 아침에는 2도, 낮 기온은 9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최고는 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낍니다. 서해상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2월 19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제재와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미한 워킹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서울을 방문한 비건 특별대표는 기자들에게 미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내년 초 미국의 민간지원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도주의 단체들은 엄격한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에 대한 합법적인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내년 1월 중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2차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최근 수차례 전화로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또 두 나라가 내년 3월 1일까지 합의를 문서로 만들기로 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오늘 무역 문제와 관련해 차관급 인사들이 전화통화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달 초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분쟁을 일시 중단하고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우신 장관은 멍완저우 하웨이 최고 재무책임자 체포 사건과 관련해 미국은 이번 사건이 무역 협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고 중국 정부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이 어제 타이완 주변 영공과 해역에 6개월여 만에 군용기와 함정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전략폭격기와 수송기, 수호위 30 전투기 등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가 어제 중국 광둥성 후이양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타이완 남부 바시 해협을 비행한 뒤에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함정 두 척이 타이완 동남부 해안 방공식별구역 밖에서 항해하는 것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와 함정이 이날 공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군의 움직임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훈련을 벌인 것은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모두 5천여 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필리핀 당국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마약 단속국은 어제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9개월 동안 5,05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11만 5천여 차례 단속을 벌여 마약 용의자 16만 4천 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는 정치인과 공무원 5천여 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이 1만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필리핀 당국이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초법적 처형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총기 개조 부품 범프스탁 사용을 내년 3월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21일 관보에 게재된 뒤 90일 뒤인 내년 3월 21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범프스탁을 부착한 총기는 불법 무기로 분류돼 규제를 받습니다. 미 법무부는 범프스탁을 부착한 총기 소지자는 주류와 담배, 화기류 단속국에 자진 제출하거나 스스로 없애고 파기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라스베이거스에서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사고에서도 범인이 범프스탁을 부착한 반자동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이 중국에서 억류된 캐나다인이 모두 3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캐나다 내셔널 포스트 신문은 오늘 지난 10일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브릭 씨와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 씨가 중국에서 억류된 데 이어 최근 또 다른 캐나다인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외교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추가로 억류된 캐나다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이번에 억류된 캐나다인의 식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